잘 먹고 잘 자고 잘 사는 게 왜 이렇게 힘든가요?
거칠고 힘든 세상 속에서 내 건강은 내가 지켜야 한다.
건강하게 생각하고
건강하게 살아내는 아몬드 클럽!
야! 네, 오늘 이 시간에도 지난번에 한번 출연해주셨던 김혜민 PD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세상에 필요한 이야기를 하는 사람 김혜민입니다. 저는 요즘 이렇게 저를 소개해요.
세상에 필요한 얘기를 하는 사람?
그러니까 직업보다 정체성이 더 중요하다는 생각을 되게 많이 해요.
너무 좋다.
진짜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무슨 직업을 갖든 그 직업으로 자신을 표현하지 마시고 나를 움직이는 힘, 나를 살게 하는 문장을 꼭 만드셨으면 좋겠어요. 한 문장으로. 저는 그게 세상에 필요한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거든요. 이렇게 정하고 나면 제가 PD든 아나운서든 작가든 아니면 제가 그냥 동네 아줌마든 뭐 선배든 후배든 그냥 전 저 정체성에 맞게 살아요. 그래서 오늘 저의 정체성에 맞는 이 아몬드 클럽에 오게 돼서 너무 영광입니다.
세상에 필요한 이야기를 하는 사람.
네. 막 진짜 꿈을 막 예전에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었거든요. 꿈을 막 동사형으로 써라. 이제 단어로 해가지고 딱 직업을 고르지 말고 동사형으로 써라.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었던 것 같은데 사실 그렇게 정하는 게 되게 어렵다는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오늘 듣고 와 되게 너무 본인을 소개하기에 되게 반짝반짝 빛나는 한 줄이다 라는 생각이 그래요? 들었습니다.
너무 그 정체성하고 저 어울리지 않아요?
너무 네, 잘 어울리세요. 네.
오늘 처음 봤는데 피칸과 바담을 뭐 하나쯤 이렇게 지어준다면 와, 어떤 게 있을까요?
우리 바담님은 저는 되게 현실에서 제 할 일을 찾는 사람이거든요. 되게 자족하면서 스스로 만족하면서. 근데 우리 바담님은 남들보다 한 걸음 먼저 나가는 사람 같아요. 남들보다 한 걸음 먼저 나가서 세상을 멀리 보는 사람 아닐까요? 근데 그 한 걸음이 딱 계단 한 개 정도인 것 같아요.
근데 그래서 좋아.
그래서 좋은 거예요. 계단 10개 올라가면 골로 가요. 큰일 나. 힘들어.
떨어져.
뒤에도 안 보이고 앞도 안 보여. 그렇지. 근데 딱 계단 한 개. 계단 한 개 정도 먼저 올라가서 볼 수 있는 사람. 저는 그 눈으로 콘텐츠도 만들고 사람도 보고 세상도 볼 수 있는 사람이 아닌가. 맞나요, 바담님?
맞아요. 근데 제가 예전에 되게 이렇게 힘들 때 어떤 할머니를 우연찮게 이제 길 걸어가다가 만나게 됐는데 그분과 되게 깊은 대화를 했어요. 근데 그 할머니가 나이가 그때 당시 80대 되게 백발의 할머니셨는데 그 할머니가 저에게 마지막 그 안아주면서 그러니까 정말 동네에서만 이렇게 어디 그냥 그 산책 가다가 만났는데 네. 그 할머니가 제 고민을 들으면서 저한테 무슨 말을 해줬냐면 귀한 젊은이 과거에 너무 얽매이지도 말고 미래를 너무 앞서가지도 말고 다만 오늘 내렸쬐는 햇빛에 감사하며 살아가세요.
세상에.
라는 메시지를 줬는데 말이. 저는 그 메시지가 제 인생에 엄청난 큰 힘이 됐거든요. 그러니까는 저는 특별히 사실 과거에 매이지는 않지만 굉장히 미래를 앞서가서 사는 사람이다 보니까 현재에 할 일들이 많은 거예요. 그리고 현재에 만족하지 못한 지점들이 있더라고요. 미래를 앞서가니까. 한 걸음 더 올라가 있어야 되니까 안 보이잖아요. 그러려면 남들보다 지금 행복한 것도 너무 중요하지만 그 다음 스텝을 위한 고민이 더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차라리 그 미래의 어떤 시점을 다시 현재로 가지고 와서 지금 현재 감사하면서 그냥 지금의 되게 즐거움을 만끽하면서 살아야겠다라고 생각이 들어도 나라는 사람 자체가 그렇죠. 한 걸음 앞에 가 있더라고요. 미래가 있어요.
근데 그게
잘 안 바뀌어요.
우리 바담님의 정체성이에요. 나는 죽었다 깨나도 남들보다 계단 하나 먼저 올라가는 근데 계단 하나로 나를 절제해야죠. 그건 나밖에 못해요. 달리는 경주마가 되지 않고 내가 누군가를 이끌고 나를 이끄는 사람이 돼야겠다라는 마음으로 그건 내가 나를 컨트롤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요즘 생각하는 건 과거에 집착하면 불행하고 미래에 집착하면 불안해요. 그러니까 삶의 방법과 마음 건강의 비법은 현재예요. Here and now. 그건 분명히 맞아요. 근데 그러니까 과거에 지나가는 일은 진짜 지나간 대로 두고 현재를 충실하게 살 때 내 시선이 계단 하나 위에 있다면 뭐든지 선구자적으로 일할 수 있고 거기서 오는 엄청난 희열이 우리 바남님께 있는 거죠. 그렇게 정체성을 정의해드리고 싶은데 본인이 본인을 알아요.
맞아요. 알아요.
딱 보면
바뀌지 않는 네. 뭔가가 있어요.
그리고 본인이 정체성대로 대로 사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네. 우리
피카님.
피카님은
오늘 처음 뵀지만 피카님은
네. 굉장히 조용하고 차분해 보이잖아요. 근데 저는 말에 힘을 느꼈어요. 아, 이 사람은 가슴 속에 뿌리를 가지고 사는 사람이구나. 그 뿌리대로 살 것 같아요. 아, 나 이러니까 무슨 점쟁이 지금 무슨 점쟁이
아니 오늘 뭐 5천 원 주고 그거
5천 원이요?
5천 원 주고 보는 느낌 아니야?
아니 여보자 아가씨는 가슴에 뿌리가 있어 흔들리지 않을 거야 쉽게 흔들리지 마요 이런 거 같은데 웃겨. 저는 그 말의 힘을 믿거든요 네. 말을 잘한다는 건 화려한 언어를 쓰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 말만 들으면 그 사람이 얼마나 저 말을 내뱉기 위해 살아냈는지가 보여요
맞아요
그래서 삶으로 증명할 수 있는 사람 그 뿌리대로 사는 사람 복채는
어떻게 복채를 너무 많이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마음에 들어요?
마음에 들어요.
근데 이건 제 문장이에요. 네. 이건 제 문장이고 피카님이 그 여러 문장들을 조합해서 한 문장으로 만드셔야 돼요. 그게 제가 개그맨 그때 누군가에게 들었는데 우리 개그 콘서트 하면 일주일에 한 번씩 PD들하고 그 개그맨들하고 회의를 한대요. 그러면은 자기가 그 다음 주에 무대에 올릴 코너에 대해서 정말 3분 내에 설명해야 된대요. 3분 넘어가면 PD가 안 올린대요. 그 얘기를 듣고 제가 굉장히 깊은 공감을 했어요. 그러니까 기획을 하는 사람으로서도 공감을 했지만 내가 인생을 살면서도 너는 누구야? 너는 왜 살아? 너는 뭘 잘해? 이걸 물어봤을 때 내가 한 문장으로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겠다. 나는 뭐 이것도 잘하고 난 이것도 좋아하고 이게 아니라 이 작업을 거치고 한 문장으로 날 딱 정했어. 아까 제가 딱 정했을 때 두 분이 맞는 것 같아요. 나를 처음 만난 우리 피카님도 맞는 것 같아요. 네. 그것처럼 나를 한 문장으로 정의하는 게 필요하겠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정의할 수 있는 문장을 꼭 만드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의 언어로.
와, 되게 너무 멋있는 얘기를 많이 해 주셔서 오늘도 약간 힐링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오늘 진짜 이 좋은 어른이라는 건 사실은 명확한 기준은 없지만 그래도 우리가 막연히 생각하는 좋은 어른의 어떤 표본들은 또 좀 있단 말이죠. 하지만 이걸 어떤 기준과 어떻게 뭔가 이렇게 명사화해서 뭔가를 나열은 할 수 없다고 봐요. 그래서 정말 좋은 어른이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한 세 가지 정도만 그냥 뻔한 거 말고 조금 어려운 거. 그래서 제가 이제 생각했던 건 좋은 어른이 욕망을 드러낼 때 어떻게 드러내야 고급스럽게 좀 우아하게
고급진 욕망하지 마.
네. 그렇게 드러낼 수 있는지 그리고 염치라는 건 정말 염치 없이 굴 때가 반드시 살면서 있어야만 하고 그런 상황들이 일어나는데 어떻게 염치가 없는데 그것 또한 우리가 잘 다뤄서 고급지게 전달을 할 수 있는지 요 두 가지에 대해서 조금 더 깊게 한번 이야기를 해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또 어른이 정말 어른답지 못한 세상일 수밖에 없다고 생각되는 게 어른이란 건 연습을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스스로 그냥 이걸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정말 각자가 좋은 어른이 되기 위해서 조금 노력했던 게 있는지 그런 얘기 한번 좀 나눠보고 싶어요. 네.
그러면 제 이야기를 하기 전에 전 두 분한테 여쭤보고 싶어요. 두 분은 자신의 욕망에 솔직한 편인가요?
저는 솔직한 편이 아닌 것 같아요.
왜 그렇게 생각해요?
제가 뭔가 책임감이나 해야 될 일들이 뭔가 더 앞서 있을 때 약간 그럴 때 있잖아요. 가끔 내가 여기서 훌쩍 떠나버리고 싶거나 아니면 뭔가 도망가고 싶은 순간들이 매번 있는데 그럴 때 그래도 이 내가 지금 책임져야 될 게 우선이기 때문에 절대 티를 안 내는 사람인 것 같아서 좀 욕망을 제가 드러내는 사람은 아니지 않나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욕망을 딱 들었을 때 그 단어를 들었을 때 좋은 느낌이 들어요? 아니면 좀 부정적인 느낌이 들어요?
저는 조금 부정적인 느낌이 들어서 그렇게 대답을 드렸던
욕심
네.
내 것 차리고 그 지금 우리 피카님의 대답에 본인이 욕망이라는 단어를 어떻게 정의하는지가 느껴졌어요.
맞아요.
우리
저는 욕망이 되게 커요. 들키고 싶지가 않아요.
아우 그 동그란 눈으로 그렇게 크면서 얘기하니까 너무 무서워.
그러니까 나는 내 얼굴에 욕망이 보인다라는 얘기를 좀 많이 들었는데 생각보다 그 욕망이 남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크진 않아요. 그냥 제 기준에서는 어제보다 계속 나은 내가 되고 싶고 어제보다 계속 성장하는 내가 되고 싶어요. 성장이란 키워드는 나의 삶을 내가 살게 하는 어떠한 힘이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욕망이 있어요. 욕망을 건강하게 드러내고 싶다는 생각을 많이 하는데 제가 김혜민 PD랑 사실 이제 한 지지난주에 식사를 하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이 사람은 욕망을 굉장히 건강하게 드러내구나라는 그 생각을 했거든요. 무의식적으로 제가 그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지점이 뭐였냐면 나 이제 퇴사할 건데 나 이거 잘할 수 있어 나 좀 써줘 이 말하는 게 사실 쉽지는 않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굉장히 유쾌하고 명랑하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사실 그런 지점 굉장히 좋게 보였어요. 우아하고 유쾌하고 명랑하게 내 욕망을 표현하는 게. 그래서 그걸 좀 배우고 싶다는 생각을 사실은 개인적으로 해서 제가 첫 번째 질문을 이 질문을 가지고 와봤어요.
근데 그걸 네. 좋게 봐줬다고 말하는 것 자체가 욕망에 대해 되게 긍정하고
긍정인 것 같아요.
그 사람에 대해 좋은 점을 바라봐주고 인정해주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욕망이라는 것 자체는 제가 일부러 욕망이라는 단어를 쓴 거예요. 욕심도 아니고 내 바램도 욕심은 좀 나쁜 단어 같고 바램은 또 너무 착한 단어 같아. 그냥 욕망은 저는 가치 중립적인 단어라고 생각하거든요. 아주 크게는 내가 뭘 갖고 싶어. 내가 이 사람하고 살고 싶어. 내가 이 사람하고 연애하고 싶어. 아니면 내가 무슨 꿈을 이루고 싶어. 내가 돈을 많이 벌고 싶어. 아니면 내가 오늘 커피 한잔 하고 싶어. 저는 그게 다 욕망이라는 이름으로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왜 우리가 욕망에 대해 이렇게 부정적이냐. 대한민국 사회가 그랬으니까요. 획일적인 사회. 왜냐하면 사람의 개개인의 욕망을 다 들어주면 이렇게 짧은 시간 내에 경제성장을 할 수 없어요.
맞아요.
박스 안에 다 넣어서 뭐 키가 크든 작든 몸무게가 많이 나가든 적게 나가든 규격화해서 구겨 넣어서 같이 달려가야지만 성장할 수 있는 사회를 살았고 우리는 어떻게 보면 그냥 너트의 인생을 살았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대한민국이 그렇지 않죠. 그리고 저는 우리나라 국민들 DNA에는 이 창조성이 들어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제 그 DNA들이 발현된다고 생각해요. 욕망은 곧 창조성이거든요. 나를 유일하게 살아내고 싶은 내 마음 그 마음을 먼저 내 스스로가 인정하고 타인에게 증명하는 게 일단 욕망을 우아하게 표현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하고요. 사실은 제 입으로 이런 얘기 하긴 좀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욕망을 드러내는 걸 우아하게 하려면 실력이 있어야 돼요. 내가 실력이 없는데 누가 봐도 그건 아닌데 자기는 할 수 있대. 막 제가 갑자기 막 미스코리아 나가고 싶대. 막 말이 안 되잖아요. 이거는 막 시집을 한 다섯 번 가고 싶대.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우스갯소리로 얘기했지만 제가 예를 들면 나 이런 류의 강의 나 너무 잘할 수 있어. 이거는 제가 저를 믿는 거예요. 단연간에 나의 일, 나의 성과. 네. 기본적으로 욕망을 우아하게 말하려면 실력이 있어야 된다. 그 이전에 욕망에 대해서 내 스스로가 좋게 정의해야 된다. 그리고 욕망이 욕심이 되면 추해요. 제가 시를 잊은 그대에게 쓴 정재찬 교수님 JTBC 톡투유도 오래 하셨고 그 교수님 참 좋아하는데 그 교수님이 욕망과 소명을 구별하라는 말씀을 되게 많이 하셨어요. 근데 굉장히 추상적인 말이잖아요. 이 기준을 어떻게 세야 될까. 교수님은 많은 섭외 전화가 오면 딱 하나 기준이 있대요. 시를 내가 소개할 수 있는 자리인가. 시인은 아니에요. 그분은 작가 시평론가도 아니에요. 국어교육학과 교수예요. 근데 우리나라 시 대중화를 위해 본인이 애썼고 그걸로 떴어요. 그럼 내가 어떠한 자리에 가도 내가 시를 소개할 수 있는 자리인가 그게 기준이라는 거예요. 저는 그게 그러니까 소명 내 욕심이 아닌 내 소망에 따라 결정하는 거라면 저는 그 욕망은 되게 올바른 욕망이다. 그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욕망을 지금 피칸 같은 경우는 약간의 부정적 어감으로 네. 받아들였고 저는 긍정의 어감으로 받아들였는 것처럼 욕망이라는 어떤 그럼 욕망이란 무엇인가? 그러니까 대중이 생각하는 욕망이란 무엇인가를 제가 그 찾아보니까 저는 욕심과 희망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게 되게 중립적이라고 생각했는데 국어사전에는 어떻게 적혀져 있냐면 부족을 느껴서 무엇을 가지거나 누리고자 탐함 그런 마음. 그러니까 한국에서의 어떤 단어가 욕망이 아니라 조금 다른 단어, 그거보다 조금 더 긍정적인 단어가 있었으면 해요. 근데 야망도 욕망이, 아니잖아요. 이게.
근데 욕망이 디자이어 아니에요? 영어로?
맞아요.
우리 디자이어 하면은 부정적으로 안 느껴지잖아요. 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제가 말한 욕망이라는 단어가 우리 사회에 부정적으로 받아들여진 배경이 있다는 거죠. 디자이어 하면 되게 갈망. 갈망? 갈망도 좋은
갈망,
거.
갈망도 별로예요? 갈망도 조금 느낌이. 그러니까 욕망과 지금 약간 비슷한 말들이 야심, 야망, 욕구, 욕정, 의욕. 이런 게 지금 이런 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영어에는 왜 조금 네. 긍정의 표현들이 조금 더 담겨 있는 그런 그러니까 디자이어 같은 그런 단어가 왜 대한민국에서는 이 욕망이 약간의 그 부정적으로 그냥 바뀌어 있을까?
근데 저는 드네요. 꿈이라는 단어로 또 대체하고 싶지 않은 게
나도요.
꿈은 너무 좋은데 우리나라의 꿈이라는 단어도 변질됐어요. 아까 피카님 말씀하신 것처럼 두잉이 그러니까 빙이어야 되는데 두잉이 네. 돼버렸거든요. 그래서 맞아요. 그것도 원치 않고 그냥 저는 욕망 좋은데요. 욕망? 저는 욕망이라는 단어를 내가 내 나름대로 선하게 만들고 싶어요. 증명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거는 우리가 세종대왕도 아니고 지금 우리가 욕망이라는 단어를 내 삶에 재정의하면 되지 않을까요?
그래, 내 삶에 재정의할 필요는 있겠다라는 생각은 드네요.
그리고 나는 욕망한다라는 표현을 좀 많이 썼으면 좋겠어요.
맞아요. 이게 오히려 한국 사회에서는 조금 이걸 부정적으로 생각하게 된 배경이 본인이 뭔가를 얘기를 했을 때 그게 이제 조직에서 너무 튀는 욕구라면 그게 오히려 부정적인 사람으로 취급을 당해왔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맞아. 네. 조직에서 네. 그 욕망 자체가 네. 부정적 발현을 그렇죠. 많이 했던 그렇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말씀드린 대로 너트가 돼야 되는데 그러니까 맞아요. 제가 어떤 기업 대표를 만났는데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분이 월급 받는 월급 사장이었는데 주인이 주인의식을 갖고 이래 주인처럼 이래 그래서 주인처럼 이랬더니 주인이 싫어하더래요. 그 말이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조직은 그럴 수밖에 없어요. 네. 그 안에서 그리고 저도 되게 고민을 했어요. 왜 위에 있는 사람들은 저 정도 생각밖에 못하지? 저런 사람이 조직에 올라가나? 아니면 조직에 올라가면 저렇게 바뀌나? 제 결론은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 조직에 올라가요. 저 같은 사람은 조직에 못 올라가요.
튕겨서 나가게 되고.
그렇죠. 그렇죠. 조직이 맞습니다. 받아주지 않죠. 근데 희망은 지금 우리 청년들, 네. 스타트업 하는 분들, 꼭 청년이 아니더라도 새롭게 뭔가를 하는 기업 문화들이 분명히 만들어져 가고 있어요. 저는 그게 너무 좋고 어떤 제가 20대 때 본 칼럼인데 그 내용이 아직도 기억나요. 어떤 외국의 되게 유명한 요리사가 자기 레시피를 그냥 늘 공개를 한대요. 왜? 나는 내일 또 새로운 레시피를 쓸 거니까. 저는 이렇게 자신 있는 사람들이 조직을 좀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뭐 예를 들어 민희진처럼 나가는 사람 써 오케이? 뭐 나가. 박진영이 그 방시혁을 내보내준 거죠. 물론 그 안에 복잡한 상황들이 있었겠지만 저는 그런 리더가 되고 싶어요. 제가 만약에 리더가 된다면 꼭 조직 아니어도 리더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강의안들 같은 거 다 주고 오고 늘 필요한 거 다 준다고 하고 다시 만들면 되니까 나는. 늘 난 새롭게 할 수 있으니까.
저는 이거 들으면서 아까 말씀해 주신 그 실력이라는 포인트가 진짜 중요하구나를 좀 느낀 게 이런 본인의 이제 강의 같은 것도 자료를 공유하실 수 있다는 것도 나 아니면 이걸 대체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라는 자신감에서 비롯된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사실 저도 이제 초기 스타트업을 하는 사람으로서 제가 어떤 데에서 이제 내 자리를 내가 이제 이런 얘기를 하고 있을 때 누군가가 내 거를 보고 카피하면 어떡하지? 라는 그런 불안함이 정말 있거든요. 네, 근데 그게 제가 이 섹터에서 이미 성공한 사람이 아니다. 그리고 내가 여기서 경험자가 아니고 내가 여기서 리딩하고 있는 사람이 지금 현재 아니라는 그런 은연중에 불안함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하고 다녔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진짜 실력이 있는 사람이 되어야겠다. 아, 그런데 실력이 있는 사람이 되어야지 자존감이 올라가고 자존감이 올라가야지 자기 욕망을 표현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건가 라는 생각이 들으면서 아, 갈 길이 좀 멀겠다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맞는 말인데 자존감이 올라가야 실력이 올라가요. 아... 자존감이 없는 상태에서 실력을 올리는 건 기능인이에요. 아...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기술자.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먼저 내 자존감이 먼저 올라와야 돼요. 그래서 제가 무슨 얘기를 많이 하냐면 욕망 부분에 같은 질문에 대한 답이 될 것 같은데 내 분야의 1등 분야를 정해라. 최재청 교수님이 세계 민벌레 분야의 1위예요. 왜냐하면 아무도 민벌레를 연구 안 했어요. 그래서 본인이 동물학자인데 침팬치 뭐 다잖아요. 다 침팬치 연구자야. 그래, 나는 민벌레 하겠다. 그래서 그 사람은 1위가 된 거거든요. 근데 최채천 교수님의 그 생각은 뭐냐면 내가 내 분야에 1등 만들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분야에 분명히 1등이 있어요. 없을 수가 없어요. 그쵸. 그걸 만드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워라벨을 꿈꾸며 현실에 만족하며 제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분야의 1위예요. 뭐 100개도 만들 수 있어? 나 지금 이 시간에 가장 행복하게 내 이야기를 자신감 있게 할 수 있는 분야의 1위야. 그렇게 매 시간마다 내 1등의 분야. 내 한 달 인생에 내가 1등한 내 인생의 분야. 그렇게 만들어 가면 되는 거예요. 그게 자존감의 기본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진짜 그 생각은 못했는데 자존감과 실력의 우선순위를 먼저 따지자면 자존감이 먼저 가야 실력이 쌓인다. 같이 따라오는 그렇죠. 거네요.
아니 실력이 거네요. 먼저 쌓일 수 있거든요. 근데 그 사람의 끝은 불행해요. 늘 불안할 거예요.
자존감이 낮으면?
자존감이 낮으면. 그치. 왜? 실력이라는 건 나보다 뛰어난 사람이 나오게 돼 있어요.
너무 많으니까.
그러면 너무 불안한 거야. 근데 자존감이 있고 실력이 있는 사람, 실력이 좀 덜해도 괜찮아요. 저는 사람들이 어떻게 책을 두 권이나 썼어? 그 말이 처음에는 어떻게 책을 이렇게 냈어인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라 어떻게 네 생각을 그렇게 거침없이 이야기해? 어떻게 네 생각을 그렇게 자신 있게 책으로 쓸 수 있었어? 이 질문이더라고요. 아, 사람들은 자기에 대한 생각과 자기에 대한 욕망과 자기에 대한 의견을 얘기하는 걸 되게 힘들어하는구나. 전 그때 안 거예요. 그 질문의 그 숨은 의미를 알고
그걸 잘 하는 거예요. 강점인 거예요. 내 이야기를 맞아요. 하는 사람이니까.
근데 그럴 수 있는 건 제가 실력이 있어서가 아니고 저는 자존감이 기본적으로 있는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내 이야기가 정답이 아니에요. 틀릴 수도 있어요. 나의 부족함을 아는 건 내가 자존감이 높다는 거예요.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잖아요. 우리 신랑이 너 언제 도대체 이제 나무를 볼 때 되지 않아요? 야, 씨, 네가 나 숲 본다고 해서 좋아했잖아. 난 죽어 숨만 본 사람 얼마나 자존감 있습니까? 날 갖다 버릴 거예요 자기가? 안 갖다 버릴 거라는 그 자신감. 네가 어디 가서 나 같은 여자를 만나겠냐라는 자신감. 그래서 여러분들
그래,
진짜
맞아.
자기 세상에 있잖아요. 우리 이러잖아요. 눈, 코, 입 중에 예쁜 구석 한 구석은 있다고. 한 구석은 있어요. 정말 눈썹 끝머리라도 예쁩니다. 귓볼 예뻐요. 그것처럼 내 인생에 내가 잘하는 거 1등 있어요. 제발 네, 그걸 맞아요. 찾으셔서
근데 진짜 김혜미 PD가 아몬드 클럽에 딱이네요.
딱이죠? 건강하게 저 또 내올래요.
우리 진짜 건강하게 살아가고 건강하게 이 생각하는 네. 거를 이야기를 나누기 위한 이 채널인데 딱이네요. 자주 오세요. 자주 모실게요.
저 백수예요. 저 연기 계속 나올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들 계속 좋아, 나오게 해달라고 좀 우리 운영진들에게 네. 어필을 해주시면 이렇게 제 욕망을 드러내요.
그러니까. 고급졌어. 우아했어요.
고급, 네. 고급졌어요.
또 하나 이 고급지게 네. 드러내려면 좀 말을 좀 웃기고 천박하게 해야 돼. 그럼 약간 좀 가볍게 막 저 좀 써주세요. 저 잘할 수 있어요. 이게 아니라 저 잘할 수 있어요. 저 진짜 잘할 수 이렇게 약간
부담 없이.
가볍게 부담 없이
꿀팁이다.
진짜 꿀팁이네요.
약간 제가 싫었나? 막 약간 이런 느낌?
너 최근에 만나본 사람 중에 가장 건강하게 살아보고 있는 분이 아닐까.
맞아. 네. 오늘 잘 모셔왔네요.
그러네요.
진짜. 그래서 제가 첫 번째는 욕망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봤고 두 번째 키워드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염치를 다루는 법을 좀 우리가 한번 공부할 필요는 있다. 우리가 염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라는 표현을 쓰는 상황이 반드시 살다 보면 항상 있잖아요.
있죠.
그 염치도 우리가 좀 배워야 되고 다룰 수 있어야 좋은 어른으로 계속 어제보다 나은 어른이 될 수 있는 거니까.
맞아요. 또 두 분께 질문을 드릴게요. 최근 몇 년 동안 와 진짜 염치 없는 인간이다. 그런 인간 만난 얘기 좀 한번 해보세요.
와 근데 저는 오히려 이 염치 없다는 생각을 잘 안 해보고 살았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게 저는 조금 되게 조심스럽게 살아가고자 좀 노력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누구를 판단할 때 어떤 기준을 대고 판단하지 않고자 뭔가 노력을 되게 많이 해요.
저분 뭐 저기 어깨 뒤에 날개 있어요?
있어요. 좀 있으면 펼 거예요.
그런 게 아니라 뭔가 제가 이제 사람으로부터 이제 어떤 저를 이제 판단하고 기준을 내렸을 때에 대한 상처 같은 것들도 이제 생각을 하다 보니까 나조차도 그런 사람이 되지 말아야겠다라는 생각을 하다 보니까 저 사람 좀 염치 없는 행동을 한 애가 아니라 아, 뭐 그럴 수 있겠지 그냥 상황적인 환경이 있겠지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하려고 스스로에게 좀 세뇌를 하고 살아왔기 때문에 좀 염치 없다라는 생각을 좀 안 해봤던 것 같아서
타인에 대해 그렇게 평가하는 것 자체가 네. 쉽지 않군요.
맞아요. 좀 그런 것 같아요.
사장님 속 많이 썩으실 것 같은데 이분 사장님이죠?
이분이 사장이죠.
그러니까요. 이분이 사장님이시잖아요. 네. 얼마나 힘들겠어요.
지금 또 약간 지금 5천 원짜리 타로카드 보는 느낌인데
저 돈 자주 내러 올게요.
사장님 요즘 구성원들 때문에 많이 힘드시죠?
어? 당연히 공기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 근데 저런 사장님 밑에서 일해보고 싶네요. 와, 저런 염치 있는, 저는 이런 자세가 염치 있는 거라고 생각해요. 사장이면 기득권이잖아요. 위에 있는 사람이 위아래를 표현하기는 좀 그렇지만 쉽게 말하자면 그런 생각. 내가 누군가를 판단한다는 게 참 염치 없다. 그리고 내가 누군가의 우리 직원들이 잘하는 일 내가 좀 해주고 싶다. 아, 내가 잘해서 이 친구들의 삶을 조금이라도 변화시켜주고 싶다. 이 사람들은 월급이 이거밖에 안 되는데 내가 이렇게 펑펑 써. 염치 없다. 저는 이 염치 없음이 사회를 굉장히 좋은 동력으로 이끌어가는 키워드라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조금 뒤에 풀고 우리 바다님.
저는 뭐 누군가가 염치 있고 없고를 일단 떠나서 내가 염치를 드러내고 안 드러내고는 상대방이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 되게 달라지는 것 같은데 당연히 나를 좋아하고 서로가 가까운 사람에게는 염치 없을 때가 굉장히 많은 것 같다. 그런 걸 잘 어필한다. 염치 없음을. 근데 뭐 사회에서 한두 번 보거나 하는 사람에게는 사실 염치 없 없음을 표현하는 것 자체가 저 사람 나 어떻게 생각하지? 이런 생각을 많이 하다 보니까 좀 조심스럽다. 비슷하게. 굉장히 조심한다. 그 부분이.
네. 근데 이제 제가 말하고 싶은 염치는 네. 개인 간의 저는 그건 염치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네. 그냥 인간관계에서 있을 수 있는 일의 문제고 제가 이제 괜찮은 어른이 되기 위해서 갖고 나온 염치라는 단어의 의미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어떻게 보면 나의 의무와도 관련이 있어요. 사장이 사장으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할 때 대통령이 대통령의 역할을 하지 못할 때 내가 PD로서 내 역할을 하지 못할 때 엄마가 엄마로의 역할을 하지 못할 때 전 그게 염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부모가 되고 결심했던 건 사과할 줄 아는 엄마가 되자였어요. 왜냐하면 아이는 나보다 약한 존재란 말이에요. 몸적으로나 뭐 정서적으로나 그리고 나한테 어떻게 보면 예속됐다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내가 그러다 보면 내가 이 친구에게 사과하지 않을 수 있어요. 왜냐면 부모는 절대적이니까. 근데 저는 아이가 아기 때부터 나는 사과할 줄 아는 부모가 되자. 그거는 염치 있는 부모가 되자였거든요. 그래서 저는 우리 사회가 참 이 사과라는 키워드에 너무 인색하다. 사과해야 할 때 사과하면 되거든요. 저는 처음에 직장 생활하고 선배들이 사과를 안 하길래 되게 만능인 줄 알았어요. 아, 저 연차 되면 다 잘하나 보다. 아니야. 지들도 실수하고 사고쳐. 근데 사과 안 해. 왜냐하면 사과하면 책임져야 되거든. 근데 사과라는 건 곧 자기가 책임져야 할 일에 책임져야 된다는 말이고 뒤집어 말하면 사과하지 않고 책임지지 않는다는 건 염치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방송을 듣는 분들이 내가 건강한 삶에 조금 관심을 갖는다는 것부터가 저는 이 사회에 이런 표현이 어떨지 모르겠지만 수혜자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내 마음 돌봄도 살펴보지 못하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걸 애플에서 듣는다는 건 애플을 사용한다는 얘기고요. 이걸 오고 가면서 출퇴근에 듣는다는 건 핸드폰과 이어폰이 있다는 뜻이고요. 마음의 여유도 어느 정도 있다는 뜻이고 내가 살아보고자 하는 의지도 있다는 뜻이에요. 근데 세상에 그러지 못한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 방송을 듣는 분들이 그냥 내가 오늘 이 아몬드클럽을 듣는 것만으로 나는 누군가에게는 염치 없는 삶을 살고 있다. 그러면 내가 지금 내 삶에서 조금 더 밥값을 하기 위해 조금 더 노력해야겠다라는 생각으로 살아나간다면 저는 우리 사회의 많은 문제점들이 해결되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사실 염치라는 단어를 어른이라는 키워드하고 좀 연결을 했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그리고 사실 어른이 되는 게 저는 고등학교 때나 이제 중학교 때나 이럴 때도 진짜 나이가 들고 20살이 넘으면 저는 어른이 될 줄 알았어요.
맞아요.
근데 제가 지금 20대 중반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맨날 얘기를 하거든요. 나는 아직 어른이 아니다. 나는 아직 어른이 못 된 것 같다. 근데 그렇게 사실 나이가 들어간다고 성장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라는 걸 많이 느껴서 이런 염치를 알고 본인에 대한 그런 욕망도 알고 그렇게 본인을 알아가는 그런 환경이 진짜 잘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자꾸 드네요.
아, 정미를 뭐 기가 막히게 아니 왜냐하면 염치 네. 아까 우리가 말한 욕망이라는 단어와 염치가 연결이 되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능력주의에 대한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공부도 좀 하고 대안이 없을까? 근데 저는 사실 대안을 좀 못 찾았어요. 이게 시스템 안에서. 그래서 제가 내린 결론은 염치가 이 능력주의의 대안이 될 수 있겠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내가 지금 김혜민이라는 사람이 김혜민의 힘으로 여기까지 왔을까요? 그렇지 않거든요. 내가 그런 부모를 만났고 내가 정규 과정을 밟았고 너무 운 좋게 회사를 들어갈 수 있었고 그 많은 과정들이 있었고 저는 제 사회가 빚은 합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이 고마움이 있어야 내 안에 이 고마움이 있고 이걸 가지고 무언가의 일을 하면 능력주의, 실력 있는 사람들이 예를 들면 능력만으로 이 사람의 가치가 판단되는 사회의 대안이 될 수 있겠다.
정말 건강한 사회다.
그럼요.
그럼요. 내가 원하는.
그럼요. 저도 원해요.
진짜 원하는.
염치가 그러면 예의와 그런 배려 이런 부분을 다 포함한 그런 단어일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제 강의에 결국은 이 염치란 단어를 말하기 위해 그 앞에 뭐 친절, 욕망, 예의, 사명감 다 얘기를 해요. 결국은 염치는 그거다. 제가 이한비 PD라고 CJ에 있었는 CJ에서 이제 일했던 드라마 PD인데 자살을 했어요. 방송국의 여러 가지 불공정한 행태와 제작 환경에 대해. 그 친구 어머님을 제가 인터뷰를 했었는데 물론 그 친구가 자살을 한 방법이 저는 옳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던 건 아니지만 내가 같은 PD로서 우리 방송국 내에 어렵고 힘든 사람들 이 불공정한 환경을 위해 나는 얼마나 고민했지? 이런 생각이 들면서 염치가 없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주조정실 밖을 딱 내다봤는데 저 빼고 다 비정규직이었어요. 거기 일했던 스태프들이. 와 너무 막 얼굴이 화끈거리면서 그때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할 수 있었던 건 한비 PD가 가고 이제 재단을 만들었는데 그 재단에 그냥 한 달에 만 원 내가 후원하는 일. 몇 달 전이었죠. 그 박경석 대표가 장애인 차별 연대에서 이제 그 지하철에서 시위를 했죠. 제가 제일 될 수 있는 가능성 큰 일이 장애인이 되는 거예요. 그건 어느 누구도 그렇죠. 그게 내 일이라고 여기고 그 사람들의 활동에 지지해 주는 일. 저는 그게 다 염치를 챙기면서 살 수 있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방송을 듣는 분들이 그 염치를 갖고 살면 여러분들의 마음이 더 건강해질 거예요. 왜? 그 염치는 타인을 위한 배려와 연대로 흘러가기 마련이거든요.
진짜 세 번째 키워드로 딱 이야기하고 싶었던 게 연대에 대한 부분인데 사실 연대에 대한 것도 저는 어느 정도의 교육이 필요한 것 같아요.
맞아요.
그리고 끌어주는 사람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누구나 다 연대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지만 그 소속감을 얻지 못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거의 저는 대부분 80%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연대 너무 중요하죠. 근데 이 연대라는 단어가 우리 때는 제가 20대 때는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근데 지금은 이 연대, 환대 이런 단어들이 굉장히 범사회적으로 쓰여요.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 사회 구성원들의 생각이 많이 트였고 바뀌었다고 생각하고 먹고 살기에 급급했던 우리 사회가 이제는 조금 같이 사는 사회에 관심을 많이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 연대라는 게 여러분 어려운 일이 아니고 아까 제가 말한 것처럼 나 언제든 장애인 될 수 있어? 언제든 내가 산불의 피해자가 될 수 있어. 그럼 강원도 산불 피해자한테 만 원 보내는 거고요. 예전에 거제도의 한 노조위원장이 일하는 조선소에서 일하는 노조위원장이 한 평에다 자기 몸을 가뒀어요. 제가 거기에도 만 원 보냈어요. 만 원이에요. 진짜 만 원.
한 평이 왜?
시위를 하고 회사와 협상을 하는데 안 되니까 이대로 살 순 없지 않습니까? 이대로 살 수 없지 않습니까? 라는 그 문구를 가지고 한 평에 자기 스스로 가두고 시위를 한 거예요.
네.
그때 제가 왜? 저는 해고노동자가 언제든지 될 수 있거든요. 네. 이 세상에 나에게 일어나지 말라는 법은 없어요. 모든 게 다 나한테 일어날 수 있어요. 그 바이든 대통령이 젊었을 때 교통사고로 부인과 딸인가 아들 자녀 한 명이 죽었어요. 얼마나 절망적이에요. 그때 뭐 세상을 등지는 마음으로 그분이 절망에 빠져 있는데 아버지가 오더니 그랬다는 거예요. Why not you? 이게 왜 너한테 일어나지 말라는 법이 어디 있는데? 근데 그 말에 그분이 일어났대요. 물론 저는 그런 일이 저에게 안 일어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인생의 고통이 일어나지 않길 바래요. 그러기 위해 저는 보험에 드는 거예요. 내가 이런 인생에 혹시나 어려운 일이 닥칠 때 여러분 나 도와주세요. 내가 여러분한테 연대했으니까. 그냥 그렇게 하시면 돼요. 우리 헌혈 왜 해요? 나한테 피 필요할 때 피 달라는 거 아니에요. 그런 마음으로 연대 사명감을 조금 가볍게 네. 그냥 여겨주시면 그 작은 발걸음이 모여서 우리 사회를 진일보한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맞아.
그 연대라는 표현이 저는 이제 남을 좀 배려하고 남을 이제 이해하고 이런 쪽에서 비롯된다 생각했는데 본인에 대한 사랑으로 비롯이 되네요.
아주 정확해요.
근데 진짜 자존감이 네. 정말 건강하죠.
그러네요.
진짜. 건강한 감사합니다. 사람이에요.
더 건강하게 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아몬드 클럽 오셔가지고 네. 이 건강함을 많이 뿌려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맞아요. 하겠습니다, 여러분.
진짜.
나중에는 좀 이렇게 그 우리 청취하시는 분들이 질문 같은 거 달아주시면 네. 제가 그 고민 상담 언니로 복지 안 받고
그래야겠다. 복지 네. 안 받고
제가 또 연애 뭐 이런 것도 기가 막히게 풉니다. 또 좀 바다님도 좀 잘 풀 수 있잖아요. 있죠. 연애 또 건강하게 그렇지, 해야 돼. 사람의 맥복 끊는 거 굉장히 건강하게 해야
그래,
돼요.
그래 이런 얘기를 많이 해야 하는 것 같아요. 나눠야 돼.
맞아요.
그래야지 영향력이 퍼져가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리고 이런 정신적인 내용들은 특히나 나만 고민하는 게 아니고 나만 이런 부분으로 힘들고 생각이 많은 게 아니구나를 이렇게 저희가 얘기를 하면서 좀 많이 전달드릴 수 있는 것 같아서 그게 좀 위로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네요. 위로가 됐으면 너무 좋겠습니다.
그래요. 오늘 또 두 번째 시간으로 이렇게 김혜민 PD와 함께 했는데요. 마지막으로 또 이렇게 또 우리 명언 하나 좀 날려주시죠.
명언이요?
지난번에 마지막 그 멘트가 너무 좋았어갖고
그렇군요. 네. 그 제 책이 지금보다 괜찮은 어른인데 그 책의 부제가 좋은 어른이 되고 싶은 내게 던지는 인생의 질문들이에요. 건강하게 살고 싶으면 여러분들 스스로에게 질문을 좀 많이 던지셨으면 좋겠고 그 질문의 답을 찾기 위해 여러분들이 지금 일에 쏟는 에너지의 10분의 1만이라도 쏟아서 찾아 나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인생의 중요한 결정을 해야 할 때 여러분이 그 답을 찾을 수 있을 거예요. 본인 스스로. 그래서 이런 좋은 컨텐츠를 많이 듣고 여러분들이 듣는 걸로 끝내는 게 아니라 김혜민 PD라는 사람은 저렇게 사네? 저 사람은 저 문제에 저런 답을 얻었네. 그럼 나는 어떤 답을 얻어야 될까? 여러분들만의 포트폴리오를 꼭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건강한 삶을 응원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야무딱지다 아주 그냥.
진짜 그런 네. 직업적인 게 아니라 이제 자기 스스로에 대한 포트폴리오를 써보겠다는 그런 생각이 드는 하루였습니다.
좋습니다. 오늘 김혜민 PD와 함께 했고요. 종종 모실 테니까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인생에서 부딪히는 건강하지 못한 순간들이 반드시 있잖아요. 그럴 때마다 느껴졌던 뭐 키워드든 질문이든 남겨주시면 또 우리 복채 안주는 우리 언니께서 나오셔서 또 건강한 삶에 대한 이야기를 또 함께 나눠주신다고 하니까 그 시간을 또 다시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